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통하다, 우는 겁니다. 우는 거. 그런데 그냥 살살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슬프고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을 보고 애통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참 복을 많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낫게 해주셨느냐 하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통곡의 기도, 애통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경건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좀 경건하지 못한 사람도 애통해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을 것이거늘. 아멘.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떻게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애통함에는, 이 통곡함에는, 이 눈물에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여인들만 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인생의 많은 짐과 괴로움, 그 책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뜨겁게 우는 남자들의 눈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남성들이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들이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눈물에는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애통함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슬퍼서 흘리는 눈물, 너무 답답해서 내 인생의 문제와 나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 사업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붙들고 울 수밖에 없는 이 애통함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애통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살만한 것이지요. 이제 애통함이 사라져버려서 한국교회가 저는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이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어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애통해야 할까요? 언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웁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기들, 여러분 아기들 잘 울죠? 아기들 잘 웁니다. 자지러지게 막 울어요. 언제 그렇게 웁니까? 언제 그렇게 울어요? 배고플 때, 그죠? 그리고 또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안 사줄 때 이렇게 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배고플 때 우십니까? 안 울지요. 저와 여러분은 필요한 게 없다고 우세요?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밥 차려 먹을 수 있거든요. 내가 밥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울어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자기 힘으로 못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울지 않으면 엄마가 젖을 안 주니까, 울지 않으면 장난감 안 사주니까, 즉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눈물이 말라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애통함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내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책임질 수 없고 자식들을 기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해서 거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인생의 진실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내 힘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 절대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내 건강을, 내 힘으로 절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애통해 합니다. 가슴을 치며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해하는 성도가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애통해하는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 기도 들어보면 짐승처럼 울부짖어요. 짐승 소리입니다. 어떨 때는 벌레처럼 바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내 혼자 못 사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힘이 없고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울면서 엎드려 짐승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울어야죠. 주님밖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요.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편애하십니다. 주님이요, 끼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끼고 사십니다. 끼고 탁 편애하십니다. 왜?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자꾸 하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챙겨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니까 사람이나 재물이나 실력이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챙겨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고 내가 아는 인맥들 동원하면서 그렇게 약삭빠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드리는 그 세련된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안 도와줘도 되는구나.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지혜, 재물, 건강, 배경, 인맥 저렇게 믿고 사는데 너 혼자 해봐라. 너 혼자 해봐라.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세상 다 가져도 우리 주님께서 등 돌리시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수른.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애칭인데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기름짐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며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멋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멋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인생 부러워하겠지요. 예전과 다르게 부티가 나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니까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 속에서 애통함이 사라지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우리 화면 좀 그대로 두시면 좋겠어요. 1절 말씀으로 펴보십시오. 바세바 사건입니다. 바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범한 가장 치명적인 죄악, 이 죄악 때문에 다윗 자신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가족들과 이 국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범할 당시에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하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닙니다. 어떠했느냐 하면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왕들이 전쟁에 나서야 될 때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왕이 없는 것이지요. 왕들이 전쟁에 나서야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데 보십시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부요함과 여유로움의 절정입니다. 저녁 때까지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근심이 없었으면,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여유로웠으면 저녁 때까지 침상에 왕이 누워 있어도 나라가 잘 돌아갈까요? 얼마나 나라가 태평성대였으면 이 왕이 저녁 때까지 회의를 안 하고 사람을 안 만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부요함과 여유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다들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눈물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가 더 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우셔야 합니다. 혹시 울고 계십니까? 눈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우셔야 합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셔야 합니다.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무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우십시오. 가슴을 치며 우십시오.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부르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우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의 위로지요?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늘의 위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힘과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 영원하고 강력한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쏟아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모님도, 친구도, 나라도, 대통령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생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애통해 합시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세련되고 고상한 모습,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면서 많이 울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사방이 막혀있는데 주님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많이 울어야, 애통해야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애통함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애통함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나의 애통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 슬픔 많은 여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이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작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이 불순종하던 사사시대를, 이 어두운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조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 다윗을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애통해야 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젖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젖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가슴 아픈 애통함이 있습니다. 최고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애통함의 극치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진실한 애통, 가장 깊은 애통이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멸망을 막아서기 위한 하나님의 울부짖음, 그것이 서려 있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독생자를 사망의 권세에 넘겨주셔야만 했던, 그렇게 해야만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공의가 뒤범벅이 되어서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통곡, 그 애통함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 앞에서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하셔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로마 군병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물리칠 수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을 사용하는 대신에 뭐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을 사용하는 대신에, 내 실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맡기시면서 그 터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하나님도 우셨고 하늘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애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그 애통함의 극치를 이루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이 웁시다. 우리 많이 웁시다. 우리 많이 웁시다. 힘내십시다. 화이팅하자. 뭐 이런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우셔야 합니다. 무책임하고 허망한 위로와 화이팅을 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 못 살겠다고, 내 가정을 붙들고 내 사업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내 건강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얄팍한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하나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